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 간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나 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주도하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휘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삶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나 또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동떨어진 경건을 유지하며 산다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야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향받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그분의 손에 이끌려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변화된 장면으로서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향해서 어떤 분은 이 사건이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의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9장 그리고 22장과 26장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 번에 걸쳐 누가는 소개하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문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울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이 설교하던 현장에서 주변인으로 보여지며 등장했던 이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책임지겠다고 앞서 나서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그를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소신과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유대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까지 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계획을 세우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7절까지 그 길을 떠나는 와중에 특별히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고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그가 붙잡기를 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가 핍박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한 분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울을 도리어 사로잡게 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사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성도들과 늘 교제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변화되고 자기의 주도에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리적으로도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으로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사울이 이제 눈을 제대로 떠서 볼 수도 없는, 그 눈을 떠서 볼 수도 없는 채로 누군가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8절과 9절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 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의 손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측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의 사울, 그리고 그 이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고 7장과 8장의 이 본문의 맥락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완전한 헌신을 다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 교회의 잔당을 괴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열심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의 거리 개념으로 약 24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쫓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여전히 점점 더 자기 주도에 자기 열심으로 살기 원하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신앙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자기 스스로 주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과 음성으로 찾아가 주셨던 그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4절에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빛과 소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빛과 소리로서. 그러나 그 빛, 그 소리,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빛과 소리, 여기서도 원어에서도 포네라는 단어로 소리로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울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 목소리가 들렸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인공은 이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재정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주도로 살던 사울이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잡으러 다녔던 예수의 사람들과 같은 길 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1절에서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 도에 속한 자, 이 도를 따르는 자로 부르게 되었었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울은 이제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 위에 이끌림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순간,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한 순간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과 함께 그 길 위에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었다고, 왕년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을, 그리고 평생의 인생을 겸손하게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의지하여 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곧꾸러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고 또 많은 성경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 순간 이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 주님,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장면을 늘 기억하고 평생에 어느 순간도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겸손하게 주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세상의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늘 기억하며 평생을 그 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인도함 받고 또 그래서 그 인도함 속에 겸손하게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